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과 삶에서의 승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바울이 이 고백을 할때 아마 굉장히 결단이 있는 고백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사는 것, 이제부터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학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가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고 지금 담대하게 하신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때 보면은 죽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죽음이 아주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감옥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을 시행하려 갈 때 가다가 층계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수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건 맞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집행하러 가는 가운데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고 없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예고 없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는 무엇을 죽어야 되느냐? 무엇을 내 자신이 죽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모든 향락을 누리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처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는 칙령에 내렸는데도 예루살렘 향해서 세 번씩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의식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의식적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그 씨앗이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싹이 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 속에는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을 때에 거기에 있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싹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우리의 옛 삶, 옛 세상을 즐기던 삶,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 이 모든 것을 내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페이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음으로서 사나는 체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것은 체험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세례를 주다 보니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웃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뻐서 웃겠지만은 아마 숨을 참다가 팍 나오니까는 웃음이 터져서 그런지, 그런 기쁨이 충만돼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동참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뿌듯하고 기뻐서 정말 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보니까는요, 밖에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왜요? 옛날과 지금과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내 생활이, 내 생각이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 생각 하나가 바꿔지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나뭇잎이 아니라 나를 환영하는 그런 환영의 인파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것, 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죽음과 삶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삶이 뭐냐?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죽음과 삶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13개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라 하는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 하는 건 365개, 이렇게 해서 613개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걸 범하면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하라 하니까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요나가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의거든요. 예수님이 동산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세 번 제들을 멀찍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잔이 그 무엇입니까?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를 치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떠나게 해달라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잔을, 이 죽음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보면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그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것은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러나 이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다면 모든 걸 이기고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큰 은혜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죄인이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제물로 자기가 들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 합니다. 자녀가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은 다 해주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영생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죽는다고는 죽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잠자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사는 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숨이 끊겨서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간단 말입니다. 영원히 삶으로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두가 다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모두입니다. 악한 자도 부활을 받고 선한 자도 부활받아서 모두 부활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는 심판에 부활받는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징벌을 받으면서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부활을 하지만은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5장 29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예정 가운데 내가 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 속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항상 믿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절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물에 장사되는 것. 참 얼마나 이건 뭐 우리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는데도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영주권 받은 자가 5년 이상 미국에 살아야 되고 5년 이상 살고 미국의 모든 것을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고 그러한 걸 알게 되어서 시험을 봐서 그래서 아 이제 주면 그 바로 미국의 시민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 거거든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이제 다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져주시지 않습니다. 선악 간에 분별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다 이미 말씀이여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 순간 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는 엑스프레스 레인을 새삼 타고 나니까 돈 안 내도 가듯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저는 엑스프레스 레인을 때때로 갈 때 생각을 항상 합니다. 꽉 찼는데 거기는 그냥 쫙 빠져나가거든요. 자,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 아,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처럼 중요한데 이걸 알지 못할 때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즐긴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악은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고 그리스도께서는 끝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죠.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은 그리스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에 그냥 순종해서 사망의 권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천국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3일 전에 죽으신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첫째로 그의 제자들이 바뀌게 되지요.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는데 아,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귀신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뒤에 베드로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을 어떻습니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액은 몸모로 붙어랍니다. 그래서 크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모이게 만든 것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던 사람을 마귀의 권세 안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내어 죽어도 살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영생의 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거거든요.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서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었단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으로 인쳐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세례받은 그날이 바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쉬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 하면 그 어떤 세상의 자랑이나 가치도 무익하게 여기고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저주도 능히 물리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모든 것.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 그가 싸내들은 회원의 권한도 가말리엘 문하에서 받은 교육도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무익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경제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에 내쳤는데 살아나서 그분 때문에 자기가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분을 다시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조금만 나에게 물질적인 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부족해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거든요. 내가 간구했는데 간구한 거 들어주지 않으니까 불평하거든요. 얼마나 간구했나요? 정말 내 몸을 다 들을 정도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과 삶에서 승리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죽음과 삶에서 승리한다고 하면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새것이 무엇입니까? 새것이 뭐예요? 내 몸은 그대로 그대로인데 뭐가 새롭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게 되었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모습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첫째 모시고 살 수 있는 마음이 된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거거든요. 내한테 정말 귀중하고 아까워요. 그런데도 이것을 감히 연약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새로워진 거거든요. 그게 새로워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새로움이거든요. 그거 새로움이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후나 편함이 없는 그러한 내 삶을 산다고 하면 이건 새로운 비전물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죽음에서 새로운 거듭난 삶이 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똑같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이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아, 그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믿을 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실 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좋은 것만 주실 것이다. 때때로는 마귀 권세들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힘들고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병든 내 몸을 분명히 오늘 하루 생활 중에 피곤지 않게 하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걸 확신하고 믿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얼마나 부족한지 말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변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하시는데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양, 아들 대신에 허락했던 그 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요? 믿음을 갖는 자에게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나로서는 비밀이에요.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나로서는 의심스럽고 나로서는 믿을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믿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힘입니다. 아, 심지어는 마음에 봐요. 이슬람교 사람들 봐요. 그들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도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허황한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것을 우리가 아침 일어날 때 생각하고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에 의해서 채워주어 갑니다. 그 채워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십니다. 죄를 범했을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요. 한번 택함을 받다가 죄를 보면 다시 헤어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우리 교회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교회 빠지고 오늘 때는 참 미안하고 죄되고 그럽니다. 두 번 빠지고요. 세 번 빠지니까는 그들은 괜찮아요. 참 좋더라고요. 산에 가도 좋고요. 바다 가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왜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주장하는 거거든요. 야, 얼마나 좋으냐? 너 오늘 너 할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라고 할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간순간을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순간을 내가 놓치면은 하나님과의 결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항상 마음의 끈을 동여매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무엇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주님께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과 살면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죽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흥득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심령 한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쓸모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 하트 의자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 독생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심령 심령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터득하고요. 그 비밀을 터득하고 산다고 하면은 매 순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뭐요? 막 쌓여서 풍성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되어서 부족한데도 그 부족한 것을 남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주고 나니까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은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송전도자는 내가 교회 나가 보니까는 도와줄 게 없어요. 할 일 다 본인이 하고 집에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도와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좀 부족해야 되는가 봐요. 예, 뭔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쫙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옷도 주의하게 입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예. 정말 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972년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어긋나지 아니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니까는 풍성함이 이처럼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습니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해주셨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정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걸로만 생각했고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걸로만 생각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넘치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 했사오니 그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